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장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재생경 구약 3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돌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수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른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다. 네,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음에서 한 번쯤은 혼돈이라 그럴까요? 갈등을 겪어야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인격이라 그럽니다. 태어나면서 형성되어 있는 마음의 세계를 본성이라 그러는데 누가 그러냐 묻지는 마시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출생을 하신 그곳에서부터 살아오는 동안에 부모의 영향, 가족의 영향, 주변 또 사람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간성이에요. 아마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면 아주 공산주의였던 철두철미한 사상 속에 여러분이 그래 살고 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 이제 남쪽에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이쪽 세계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인격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환경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면은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정말 나는 불의를 보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줄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정확하게 그 사람을 분석에 들어가 보면 그는 그 사람이 원래 모습이 아니고 그는 만들어져 있는 그 사람의 하나의 인격체일 뿐입니다. 그 전부 다 내 것이 아니죠. 교육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간섭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은 그런 어떤 모양으로 사람이 만들어지고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가난하게 자라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어떤 인격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어느 날 한 20대나 30대 돼서 딱 같이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다른 어떤 세계들이,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 사람들 마음 중심에는 원래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본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배우는 사단으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사상을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가 넣어준 그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조종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와 있습니다. 이런 걸 갖고 이제 살면서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마음으로 읽고 받아들이다 보면 굉장히 마음에서 강하게 이제 부딪히고 갈등되는 부분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이 이제 마음에 생각하고 부딪히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것을 삼아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으면 쉽게는 이해는 하실 겁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나라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겠죠. 성경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저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뭐였었냐면은 집이 없어서 집이 필요했었어요. 여러분 뭐 밤이 되면 돌아갈 집이 다 있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끼니가 되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 이제 이 옷을 갈아입잖아요. 추운 겨울에는 뭐 내의도 입어야 되고 또 이제 두툼한 옷도 입어야 되는데 그 옷도 없었으니까. 자, 입은 옷 그대로 이제 밖에 나와서 버려진 상태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복음은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마음에 믿어져서 구원은 받았는데 형편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형편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은. 어떻게 이제 달라졌냐면은 제 마음이 그 전까지는 형편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그대로 휘어잡아서 이 마음이 형편을 따라 막 끌려다니면서 형편이 어려울 때 마음도 어렵고 형편이 힘들 때 마음도 힘들고 그 어떤 형편과 마음이 아주 밀착된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고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내가 요동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상한 것은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성경을 배워본 적도 없고 이 성경하고는 너무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내 마음속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제 마음에서 형편이 어려운데 어려워해야 되는데 그 형편을 따라 지금까지 계속 마음이 같이 흘러갔었는데 그 이후에 형편하고 마음이 따로 이렇게 형성되는 부분이 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쉽게 말하면은 세상 말로 간이 부었다 그럴까요? 이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잠잘 곳이 없는데 걱정이 안 되고 먹을 것이 없는데 배고픔이 막 창자를 꼬아오는데, 창자를 꼬아오는데, 그게 막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몰랐어요. 내 마음에 그냥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에서 아,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고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제 마음에서 거부가 없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가서 기도하는 것도 배우셨고, 뭐다 배우셨겠지만, 저는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의 어떤 일 앞에 불만도 있을 것 같고, 불평도 있을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어서, 뭐 한두 번 주일 빼먹고, 극장 가서 영화 본 적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때 여러분은 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그런 여러분을 보면은. 세상 말로 비유를 한다면, 호광에 받쳐서 요광에 앉아서 물똥 싸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아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이 드신 분은 알아들을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을 때, 교회가 없었어요. 걸어서 5km를 걸어가야만 그 당시에 구원받으신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집이 있었어요. 시골집 마구간 옆에 있는 방한칸 있는 방을 터가지고 소 여물을 끓여주던 그 이제 부엌 쪽을 칸막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꾸민 것이니까 한 서너 평 될까 말까 하는, 뭐, 네 사람이 앉으면 좁아가지고 이렇게 막 좁혀서 앉아야 되고, 이렇게 길이로 따지면은 한 열 명 앉으면 빡빡한 그런, 예, 옛날 방 두 개 헐어봐야 뭐 요즘 방 한 개보다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제대로 막을 게 없어가지고 합판 막아가지고 겨울에는 물 같은 물이 끙끙 얼 정도로 이러는 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사님에 계신 이런 분이 계시는 게 아니고 그 모친님이 말씀을 인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 모친님이 누구냐면은 목사님이 건빈의 압곡동에 있을 때 처음으로 구원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손을 쓴 모친님이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모이면은 그렇게 말씀을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일요일 날 오전에만 거기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창교에 그때 당시에 유홍렬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총각으로 계실 때에 유일하게 한 달에 한 번, 많이 오면 두 번꼴 정도로 저희 마을에 와서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게 이제 제가 복음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만난 전도사님이 유홍렬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거창에 교회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떤 모양이지도 가본 적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까 모르고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저는. 지금은 성경책을 살라고 하면 어디 가든지 얼마든지 우리 성경을 살 만한 뭐 재력도 있고 돈도 있잖아요. 저는 성경책을 살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누가 사줄 만한 어떤 여건이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다들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복음으로 인도해 주던 그 이제 자매님이 아침을 드시면은 여잔데 치기를 짊어지고 산으로 들러 일을 하러 가요.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 딸을 데리고 혼자 사시는 집안 누님이었어요. 그분이 손을 쓴 모친님 동생이었어요. 그러면 아침에 나가면서 저한테 와서 성경책을 주고 가요. 아니면 내가 이제 건너가서 성경책을 달라고 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저는 성경을 봤어요. 왜?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갈 데도 없고 오락한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눈만 뜨면 계속 성경을 봤어요. 어떨 때는 성경을 보다 보면 누가 막 이름을 불러요. 희신아! 누가 불러? 그래 이제 거기 들어보면 이제 들에 일하고 와서 이제 성경책을 달라고 해요. 이제 당신이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저는 이렇게 신앙을 배웠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지느냐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 어떤 생각으로 보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셨다.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저도 읽었어요. 여러분 믿어져요? 자, 우리끼리입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끼리 살짝만. 네? 자, 이거 녹음 안 되니까.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믿어져요? 역시 서울 사람은 진짜 은큼해. 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안 믿는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게 제가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야, 어떻게 예수님 바다를 걸어가냐. 그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죽었다 하는 사람이, 썩었다 하는 사람이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동화책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예 입 다물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곤란한 질문만 계속 해볼게요. 자, 소경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났는데 침 탁 받아가지고 뭐 가래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뱉어가지고 척척척 흙 이겨가지고 눈에 턱 발라가지고 어디로 가르쳤죠? 강릉으로? 수양에 가르쳤죠? 예. 신랑 모시가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 그 친구 가가지고, 뭐, 어떻게 씻은지는 모르겠지만 씻었어요. 그리고 눈이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맞죠? 그리고 왔어요.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가 5천 명을 먹이고 남습니까? 그것도 남자들만. 여자들은 수의 계산도 없어. 애들도 없고 할배도 없고 거기 애들은 가라 아줌마도 가고 어른들만 있어요. 자, 그럼 저 줄 잡아 남자 수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15,000명 이상은 능이 되는 숫자인데 그때 내가 있었던가 모르겠네. 야, 어떻게 그걸 갖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가 넘치도록 거두고 그러냐.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건 안 믿어지는데 성경을요 그러면서 1년에 제가 몇 번을 봤느냐면은 1년에 7번을 읽었어요. 신구약을 이제 아침에 이제 가져와서 읽고 저녁에 갖다 주고 이렇게 읽었는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막 틈틈이 다른 일이 있었으면 7번을 읽다가 보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읽고 덮으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말씀들이 마음에 와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와 닿는 말씀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그때 내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이 성경 읽다가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게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나오는 38년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졌냐면 하나님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한지 몰라가지고 성경 읽다가 펴놓고 눈 뻘이 뜨고 하나님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으면 기도할 때 눈 감아야 된다 카대.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아요? 그래 성경에 있을 거는 그거는 없는데 하면서 그래. 예, 여러분 기도할 때 눈 뜨고 하면 쳐다보는 사람이 기절합니다. 예. 그러고 제 마음에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죽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나처럼 버림을 받고 한을 품고 살면서 소외받고 있는 거늘진 인생이 있을 텐데, 이런 정말 위치에 있는 나 같은 친구에게 내가 말도 말고 딱 한 사람에게만 내가 만난 당신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런 몸을 가지고 가면 병신 지랄한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괜찮으면 그냥 두시고, 에? 이게 뭐 기도입니까? 깡다구지?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제 병도 한번 고쳐주이소. 응? 이 사람은 당신도 안 믿었는데 병 고쳐줬는데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뭐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하란 말이 많이 나와요. 기도하란 말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읽어봤어요? 네. 그 처음에는 너무 이제 나하고 안 맞아서 이걸 이제 못 했는데, 하나님 그럼 집이 없는데 집 좀 줘요. 이제 좀 있으면 12월 달이 되고 오면은 추우면은 겨울이 오면은 내가 얼어 죽을 텐데 집 좀 줘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집을 줬어요.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가 살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은 뭐 귀하 집은 기본이고요. 자, 우체, 아르체, 집이 세 채인데 그 집을 통째로 줬어요, 저한테. 뭐 등기질 해준 건 아니고 그냥 살아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집을 버리고 대구란 도시로 이제 나가서 살면서 집을 이제 비워진 집인데, 그 집을 줘서 그 집 뭐 다 못 쓰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까지 해가 들어가는 그 쪽에 있는 이제 집채에 방 한 칸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막 꾸며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집은 있는데 덮고 잘 이불은 없잖아요. 또 기도했어요. 이불 달라고. 번지도 좋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불도 주고. 자, 겨울이 오면은 누가 나무 갖다 줍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나무로 이제 이 아궁이 불을 지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군불을 떼가지고 이 겨울을 나야 되니까 어디 가서 나무를 구해와야 하잖아요. 병신이 어디 가서 나무가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 집은 줘서 좋은데 이 방 안에서 사는 집동사이보다 더 추운데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를 갖다 주든지 병을 고쳐주든지, 제가 그러라 했어요. 하나님 보고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구원을 받고 두 달인가 딱 지났는데 몸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먹은 것도 없고 그런데 몸이 막 달라지면서 몸에서 힘이 나는 게 있죠. 힘이. 그러면서 이 허리도 완전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허리도 움직이는데 괜찮을 만큼 돌아왔고, 늘 콜락콜락 하면서 기침을 하고 빌빌했던 놈이 힘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초겨울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준비해서 겨울을 나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누가 지게도 빌려주고 톱도 빌려주고, 또 누가 니아까 뭔지 압니까? 술에 빌려주고, 여기 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니아까. 예, 저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겨울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는 그냥 말씀 하나를 받아들이고 믿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에서 그 말씀을 따라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필요한 것을 마치 은행에 가서 있는 돈을 이렇게 얼마 주세요 하면은 내주는 것처럼 하나님 집이 생기고 하나님 그리고 옷 그럼 옷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갖춰졌어요. 근데 배고픈 것은 여전하더라고요. 배고픈 것.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며칠을 굶은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저녁에 잠을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밥 한 그릇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이 겨울에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할 데도 없고 그러기에는 아직 몸이 너무 이렇게 허약해서 안 되는데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쓰러져서 잤어요. 아침에 막 해가 떠가지고 문, 이제 시골 문 이제 이 한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햇빛이 비치는데 그래가지고 잠이 깨서 막 뒤척뒤척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방문을 딱 여는데 그 방문 앞에 한 두 자 정도 되는 마루가 좁은 마루가 쭉 있었어요. 그 앞에 밥이 한 그릇 딱 놓여 있는 거 이렇게 응? 이거 컵입니다. 밥이 이렇게 한 그릇 있는 거예요. 아마 아침에 갓 해가지고 퍼담은 밥 같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한 그릇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조만은 경상도 말로 종재기에 종재기 뭔지 모르면 넘어갑시다. 그러게 밭에서 막 뜯어서 묻힌 열무 무침이 옆에 한 그릇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 밥그릇을 딱 들고 방 안에 딱 갖다 놓고 하여튼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봐봐 넣어본 지가 얼마냐 이래서 온 게 아니고 그래 온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랬어요. 그냥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눈물은 다른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당신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나한테 일어나온 이 일이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밥 달라고 했는데 거기 밥을 갖다 놓은 하나님. 물론 누군가가 불쌍해서 갖다 놨겠죠. 그렇겠죠?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나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한 게 누구냐? 그 사람이 믿는 부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래 하셔서 거기에 밥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김나는 밥그릇 속에서 만나니까 아이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됐다. 세상은 나를 버렸고 사회도 나를 버렸고 친구도 나를 버렸고 가족도 나를 버렸지만 당신은 나를 안 버리시네요. 하나님 내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당신을 믿고 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를 세밀하게 살펴주고 제가 필요한 걸 놓고 구할 때마다 저를 도와주시는 당신인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 뚱딴지 같은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몸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고쳐 쓰십시오. 그리고 하루 세 끼 밥만 먹여주시면, 그게 뭐 그때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넋두리 같은 넋두리를 했어요. 당신의 뜻 앞에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렇게 살았던 삶이 한 횟수로 3년, 2년 반 정도를 살았어요. 많은 일들이 저한테 일어났었어요. 그다 어느 날 또 이제 성경을 보는데 그때는 안 보였던 성경이 성경을 떠보니까 어디 십일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더 읽어봤어요? 이런 거 읽으면 안 됩니다. 예? 십일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게 또 뭐냐? 그래가지고 모르잖아요. 십일조가 뭔지. 그래서 이제 저를 복음을 이끌어준 그 자매님을 찾아가서, 자매님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십일조가 있고 온전한 십일조 있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뭐예요? 아, 묻잖아요. 뭐요? 아, 다 몰라요? 아, 참 훌륭하신 분들 많이 앉아계시네.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그 자매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십일조가 뭔지, 그래 온전한 십일조 뭔지.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날부터 제가 십일조라는 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음식부터 해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 돈부터 해서 누가 돈을 주면, 천 원을 주면 얼마 떼야 돼요? 예? 100원이에요. 잘 안 해보셨나 보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고구마를 주면 열 뿌리를 딱 등분해가지고 한 뿌리 딱 제껴놓고, 누가 감자를 주면 열 개 나눠 하나 딱 제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누가 쌀 주면은 열 등분 딱 나눠가지고 한 등분 나눠놓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금빈교회를 갈 때 이렇게 끌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이거는 모아가지고 뭐 하냐 하니까 교회에다 이렇게 드리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에서 뭐 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이제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박영재 이런 거는 가지 마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물으니까 응? 내 교회는 모든 소득에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11일째 가지고 드리는 게 언제는 11일째 해서 이래 했구만 하니까 그거는 맞는데, 응? 남자한테 이게 뭐고? 왜냐하면 제가요, 누가 파 주길래, 파를 열 뿌리 나는 거지, 그것도 갖다 줬어요. 왜 웃어요? 안 합니까? 그렇게 했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건 안 해요. 파는 안 해요. 그 이제 그렇게 이제 듣고,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저는 이해를 못해요. 이게 불가사한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 26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늘 돈 때문에 어려워했고 살았었거든요. 여러분은 학교를 다니면서 소풍도 가보셨을 거고 군것질도 해보셨겠지만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 수 없어서 소풍을 안 갔어요. 하도 선생님이 소풍하는데 뭐라 했어. 그냥 갔어. 도시락이 없으니까 가기는 갔는데 이제 놀다가 전심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피해서 계곡 안에 깊숙이 물가에 가서 놀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야, 희진아, 내 도시락 갈라먹자. 그래서 그 물가에 앉아서 선생님 도시락을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요. 그래서 알았었죠. 그러니까 제가 크면서 사춘기라는 걸 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이제 공납금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학용품 살 거 준비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가 아가 아니고 응? 좀 막말로 아새끼가 아새끼가 아니고 이제 어른이 되고 사니까 기가 막히죠. 한번 살아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한번 살아볼 거라고. 그러다가 인생이 꺾이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이는 대한민국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오면서 그러니까 막 전쟁 나가 다 뒤집어락하고 막 이러고 막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예?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참 어렵게 살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11조의 삶을 하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 주머니에 돈을 안 떨어지게 해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제 아내가 한 5, 6년 됐죠? 동대구 있을 때 암이 걸려서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재발을 해서 두 번을 수술을 하고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동대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아내의 병원비를 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술을 마쳤는데 거기서 병원비를 좀 얼마라도 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대구의 지역 선교회에서 100만원을 저한테 줬어요. 그 돈을 내가 지출한 거 말고는 아직도 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이 거기 계셨어요. 목사님, 어렵지만 중간 계산을 좀 하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하지. 있어야 하지.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어디 가서 막 빚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거는 또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돈이 필요하답니다. 병원비를 내야 된답니다. 제가 26살 때 당신을 만나서 이 나이 먹도록 이 교회 안에서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저 가진 게 없습니다. 다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돈 달라 소리를 안 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그 병원에 원목이 되어 있었고 또 이런저런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이분은 진짜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교회에서 생활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인데 부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들이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그 병원비를 이분이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항암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항암치료를 1년 거쳐서 받았어요. 보편적으로 세 번쯤 받으면 다 포기한대요. 대구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대치의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 또래 좀 되신 분인데 어쩌다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친구처럼 지금 지냅니다. 이분은 장로교회 장로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막 이단이라고 막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나를 너무너무 또 좋아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항암치료를 받도록 하기 전에 불러가지고 당신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막 몸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보내요. 이분이 제안에 걸렸던 그 암의 전문이었었어요. 그리고 마치고 오면 또 불러다가 또 막 회복시켜줘. 그러면서 2년이라는 세월을 그런 식으로 돈 하나 안 받고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떤 복이 많은 사람이죠? 네, 정말 내가 봐도 복이 더럽게 많은 놈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수년을 그렇게 살면서 들어가는 병원비,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이렇게 또 뭐 먹어야 할 음식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다, 내가 오늘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다. 본문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돌아갑시다. 그렇게 다 도와주셨어요. 자. 저는 그냥, 말씀을 듣다가,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 듣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둔 것밖에 없는데,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다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씩 돕고 나를 그렇게 고쳐주시고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돈을 주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전도한다고 지팡이 잡고 그렇게 막 몸이 완치 안 됐을 때입니다. 어떤 저희 마을에 이제 목장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내 또래 된 사람인데 마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거기 돌아와서 이제 염소를 200마리 사놓고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전도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진짜 전도 멋지게 하고 왔거든요. 가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야, 니는 어쩌다 여기 왔노? 너는 어쩌다 이래 사노? 서로 이제 인생 망한 이야기 실컷 하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마누라가 주는 밥도 먹고 앉아 놀다가 둘이 이제 인생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오면서 내가 뭐라 하냐니까, 교회 가니까 참 좋더라. 니도 교회 와봐라. 이긴 전도였어요. 전도 일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일날 마누라 데리고 애들 데리고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은, 자, 에서와 야곱 맞죠? 이제 우리 볼 땐 야곱과 에서라 부르죠? 제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에서가 마댕입니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자, 이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아요. 여기에 야곱이 갖고 있는 마음의 세계하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갖고 있는 마음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기 전까지는 이 야곱이 어머니 그늘 밑에서 사는 삶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고 뭐 어릴 때 엄마하고 부치마 자락 잡고 부엌에 따라다니면서 뭐 얻어먹고 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부담 없이 이 야곱이 어머니와의 자유로운 삶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 느부가가 야곱을 딱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남편이죠. 이삭이 에서를 보고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느부가가 들었죠? 듣고 그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 느부가가 야곱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에서가 받아야 할 그 복을 받는 자리에다가 야곱을 밀어넣으려고 지금 해요. 이 내용 맞죠? 맞죠? 그래 딱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야곱이 엄마 야 좋은 생각이다 이러고 딱 마음이 합해졌죠. 그죠? 뭐라 그럽니까? 자, 그 이야기를 듣는 야곱이 딱 듣고 어머니 말을 듣고 나서 한마디로 어머니가 한 말을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 막 딱 거절을 해냈어요. 그때 어머니 느부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그 이야기 13절에 있습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자, 여기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저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로 돌리리니 그랬죠. 누가 한다는 겁니까? 네가 나한테 그 저주를 주라 그 말입니까? 내가 그 저주를 나한테 돌리겠다는 겁니까? 예? 자,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모르겠는겨. 야? 자,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자, 누가 돌린다는 겁니까? 예. 네가 말하는 그 모든 저주는 내게로 돌릴 거다. 이 말은 너한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 믿겠어요? 이것도 불가사한 일이죠? 믿겠는겨? 그렇게 여기 와서 훈련 많이 받고 성경 설교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그 믿음이 안 만들어지나요? 새벽부터 눈 뜨고 졸려가면서 말씀 듣는데 언제쯤 터질래요? 예? 자, 언제쯤? 야곱이 어머니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행편을 그대로 다 내놨어요. 나는 털이 없고 매끈한 사람이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대부분 알 텐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 막 펄쩍 뛰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걸 어머니가 모르느냐? 알아요. 내 자식인데 왜 몰라? 한 놈은 털먹고 한 털 없는 거. 알죠? 그렇죠? 자, 에스하고 야곱이 전혀 다른 인생이다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왜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 어머니가 아들이 펄쩍 뛰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면은, 야, 내가 그 생각 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게 아니고 막. 그 이야기를 뱉은 그 아들이 막 무안할 정도로 딱 잘라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그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 이 얘기 맞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실래요? 이 이야기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귀가 열렸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가서 가져오는 것은 쫓기 힘들 거예요. 왜? 그러려면 내 생각을 무시하고 어머니 말이 이기지 않으면 어머니가 한 말이 내 마음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겨주지 않으면, 그 생각을 잡아먹고 생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 발걸음은 절대로 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을 겁니다. 공부하라, 공부해래.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면 아들이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공부할게요 하고 공부합니까? 예? 그렇게 싸운 지를 한 해 두 해를 해보셨나요? 안 합니다. 그 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알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책을 안 듭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망한다, 죽는다, 인생이 끝이다 오면 공부한다고 책 집어 던져도 주스다가 야, 공부를 해요. 맞아요. 여러분이 식사하시다가 반찬 투정하다가 혼나면 숟가락 집어 던지고 밖에 나갈 거예요. 그래 보시면 계십니까? 제가 한번 꼭 만나뵙고 싶습니다. 제가 쫓겨나서 먹을 게 없어서 3일 나을 때까지는 우리가 하는 말 진짜 넘사시러서 우리가 원색적으로 쪽팔려서 가서 밥 달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며칠을 더 굶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자는 강한 욕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찾아가서 밥 달라는 소리도 해봤고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누가 먹다가 버린 고구마도 주워서 먹어본 적도 있고 밭에 가서 미친 듯이 막 고구마 캔 밭을 손으로 후비면서 떨어진 고구마를 주워 모아다가 물에 씻어가지고 막 씹어 먹어본 적도 있고 산으로 덜러 다니면서 닥친 대로 다 잡아서 주워서 그렇게 먹고 있는 제 자신을 어느 날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 본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은 여러분 하루도 못해요. 여러분도 어디 산골 같은 데 가가지고 한 열흘만 쩔쩔 굶으면, 예? 열흘만 쩔쩔 굶으면, 그렇게 해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 저를. 왜 자꾸 썰댄 소리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이 야곱이 어머니 니브가가 하는 이 말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집에 기르고 있는 그 짐승떼 가가지고 뭐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끌고 오는 게 뭐 어렵나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니 뭐 어렵나요? 어렵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고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럼 여기서 야곱의 마음이 끝이 와야 돼요. 야곱의 마음이 끝이 와야 리브가의 말이 야곱의 마음을 점령을 해서 리브가의 말이 야곱의 마음에 들어온 그날부터 몸은 야곱의 몸인데 리브가가 그 야곱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은 리브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아버지 앞에 딱 서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 보면요, 이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요. 이게 이제 오늘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이 보니까 자,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자, 내 말만 쫓아라. 따라라. 믿어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 말고 어떤 것도 더하지 마라. 보태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듣지도 마라. 느끼지도 마라. 그 얘기예요. 자, 이걸 우리 시대로 끌고 오면 성경 말씀 말고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마라. 듣지도 마라. 보지도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보다 막 그 들리는 소문의 귀가 그렇게 막 잘 이렇게 올라가지 그죠? 누가 어떠다 하다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보이나 너무너무 빨라요. 그러니 신앙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좀 이 말씀은 좀 들어봐요.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거든.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껍질이 벗겨지고 살구시가 깨트려져가지고 싹이 나와야 하는데 새벽부터 막 말씀 들어도 아직까지 냉랭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예? 자, 이 야곱은 어머니 말을 듣고 자 어떻게 하는 봅시다. 자,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너라. 그 다음에 14절 1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절기인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 요 말씀하고 앞으로 넘어갈게요. 앞으로 자 앞에 8절에도 보면은 어머니가 야곱이 한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런 적 하는 내용은 아직 5절, 6절, 7절 내용을 이제 우리가 그냥 넘어갑시다. 읽지 말고. 이제 어머니 들은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고,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절기신을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1절 같이 읽게 시작.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내 형 에서는 덜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적. 12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분명히 여기서도 8절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죠. 맞아요. 그때 야곱이 하는 말하고 14절에 또 듣고 하는 야곱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야곱이죠. 맞아요. 자, 14절, 13절에서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너라는 말을 두 번째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은 14절에 그대로 말씀을 따라가요. 근데 8절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야곱의 자기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그 야곱을 보고 딱 잘라서 13절에 하는 말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14절에서 그대로 움직여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리브가가 뭔 심보로, 뭔 배짱으로, 뭘 믿길래 무슨 어떤 힘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거기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다윗이 골리앗에 섰을 때 사울은 둘러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야, 누가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 없냐? 그러면 내가 재산 절반 줄게. 이러고 막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갔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야, 재산 절반 뿌려서 사위 삼을게. 이러니까 또 아무도 안 해. 죽으면 헛방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골리앗의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군 당장이나 목을 쳐서 끌고 왔다. 그러면서 다윗은 정면으로 부딪혀 나가요, 문제를. 왜요? 사울하고 다윗은 비교가 안 됩니다. 어른과 애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부딪힙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부딪히는 데는 다윗은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울은 돈이 있었고, 사울은 권력이 있었고, 사울은 칼이 있었고, 창이 있었고, 방패가 있고, 투구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칼도, 창도, 방패도, 투구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은 세움을 입은 건 사실이지만 사울의 마음에는 당신을 세워주고 기름을 부어준 하나님에 대한 믿는 믿음은 없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면을 돌파해 들어가요. 자,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니브가는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창세기 2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5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이미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기 전에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가니까 둘이란 걸 가르쳐줬어요. 그것도 머스마 둘이. 하나님이 초음파로 봤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왜 두 놈이 안에서 싸우는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큰 자가 적은 자를 무하리라? 섬긴다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구한테? 니브가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니브가가 어느 날 아이를 출산을 했고 그 아이가 니브가의 품에서 자랐고 그 큰 아이가 에서였고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리브가 들었는데 야 아들아 네가 밖에 나가서 이제 짐승을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느라 네가 요리한 음식을 먹고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얼마 동안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겠다. 딱 그 말을 듣는 리브가가 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딱 차고 들어가는. 왜?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저 복은 에서가 받을 복이 아니고 누가 받을 복이에요. 야곱이. 왜? 하나님이 그리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했지만 이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버대지고 앉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야곱을 이제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어디로? 예? 감옥에? 수양관으로? 알겠습니까? 밀어 넣어야 돼요. 아버지 앞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왜? 야곱은 전혀 모르고 살잖아요. 니브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펄쩍 뛸 때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27장에서 뭐라 해요? 펄쩍 뛸 때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느라 이렇게 하면 힘이 안 실리겠는데 앞에 뭐라 했어요?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네가 말한 그 모든 저주 내가 나도 다 돌리고 너 내 말 들어. 어디서 뭘 믿고? 이 약속이에요. 맞죠? 이 약속은 야곱이 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야곱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아버지 앞에 나가면 이 복은 받게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형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맞죠? 그럼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야곱이 나가면 되는데 야곱은 이 약속을 모르니까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복은 받고 싶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 복을 받고 싶죠?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쳐다보는 순간에 복 어떻게 받는지 알겠어요? 네. 그냥 말씀 믿으면 돼요. 네.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거기 그냥 안 믿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오만 것이 다 올라오니까 이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어머니의 말을 딱 듣고 마음을 접고 가서 이를 부딪혀서 복을 받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같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13절 이야기예요.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너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은 어머니 니브가가 다 준비해요. 그래서 이 짐승대에 가서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끌어다가 엄마에게 갖다 준 것밖에 없어요. 그 염소를 어머니가 잡으시고 껍질을 벗기시고 그 다음에 그 염소를 요리를 해서 그 요리한 고기를 이 아들 야곱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에스가 입는 옷을 끄집어내서 야곱이 입은 옷을 벗기고 에스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양 아버지가 만지할 부분에다가 이 어머니가 염소 털을 가지고 그 자리를 다 꾸몄어요. 그리고 그 야곱을 아버지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가서 너는 에서라고 해라. 한번 따라해봐. 에서. 아, 예. 이제 조금 통하네. 너 누구냐? 목소리는 야곱인데. 아이고 아버지 감기 걸리셨나요? 제가 애쓰입니다. 네. 이렇게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어머니가 염소를 잡고 요리한 요리를 손에 쥐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를 꾸몄어. 어떻게?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들로 완벽하게 꾸몄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었을 때 흡족할 수 있도록 요리를 했어요. 자, 아버지의 입맛을 누구보다 잘하는 게 아니겠죠? 흡족했어요. 그 요리는 우리의 사는 신앙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 행위의 요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그 삶을 살아준 그 삶을 가지고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옷을 벗기시고 당신의 의옷을 입혀서 의옷을 입혀서 그래서 우리를 꾸며서 아버지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인데 이걸 덮어버리고 에스라는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누구로? 누구로 바꿨습니까? 의인으로 바꿔놨어요. 자, 예수님으로 바꿔놨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는 지금부터 희지가 아니야. 뭔데? 네 예수다. 이단이라 그랬죠. 카드가 말든가.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성경 그려져 그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자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혼에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거한다 했어요.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다. 누가? 여러분 모르겠고 저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억울하고 떨보면 구원 받으시면 돼요. 저처럼. 알겠습니까? 이 말씀 믿으면 돼. 이 야곱이 한 거는 그냥 내 말만 쫓고 그냥 말만 따라가면 돼요. 성경만 따라가면 되고 믿으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성질이 들어도 괜찮고 개포해도 괜찮고 여러분 목 안 와도 괜찮고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뭐 하면 돼요? 자, 성이 모르겠어요?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너라. 나만 믿으라 그 말이잖아요. 맞아요? 네 생각이 그러하든지 그러 놔두고 지금부터 야 야곱아 너 내 말만 듣고 믿어 얘기예요. 자,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그게 믿어지든 안 믿든 불가사한 일이든 그건 놔두고 믿어라 이 얘기예요. 맞아요? 제가 아무리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간 거를 이해를 할게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믿기로 했어요. 뭐 했다고요? 그냥 믿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죄로 여러분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시간에 졸고 있는 여러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이해하겠어요 제가요? 아무리 이해할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교회는 집사님을 잘 안 세우잖아요. 왜? 예배들 때 다 생기니까. 조집사, 주집사. 맞죠? 조는 사람은 조집사, 주무시면 주집사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알아들으셨나요? 예. 그러면 예배 끝나면 끝나지만은 예배 때만 주시는 집분이에요. 자.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끼리 일어나는 사건도 이해를 못하는 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그럽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이야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그 말을 받아들여서 어머니가 준 요리를 들고 입으신 옷을 입고 넣어준 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서 애쓰라고 하니까 그 아들에게 덜컥 음식을 먹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야곱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애서가 야곱을 섬기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 듣고 믿은 것밖에 없어요.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성경이 맞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성경 내가 찾지는 않을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8절에 16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사라바시는 동네에 가부란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 가물어서 가물어서 견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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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 마지막 남아있는 통에 조금 되는 기름하고 병의 기름이죠. 죄송합니다. 병의 기름하고 통에 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떡을 하나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그 떡이 주는 기운이 버티게 해준 데까지 버티다가 하고 죽으려고 나무 가지를 죽었을 때 하나님이 보낸 누가 왔어요? 자,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헷갈리죠? 자, 확실하게 못 박으세요. 엘리야. 알겠습니까? 열왕기상 속에 나오는 종은 엘리야고 하에는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 머리가 오늘 사회 보신 분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봤어요? 몰라. 네. 뭐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놔두고. 그래, 엘리야가 와서 나무 가지를 죽고 있는 여자를 보고 물을 달라겠어요. 물을 가지러 가는 여자를 뒤에다 대놓고 떡가루 켰어요. 그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떡이 없나이다. 나 지금 이 남은 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나무 가지 죽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나를 위해서 먼저 떡 하나, 작은 떡 하나 가져와. 꼽아 갖고 와. 이런 씨. 그 다음에 뭐라 했는지 압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자, 찾아드릴게요, 제가. 오늘 찾아야 되겠네요. 자, 안 찾으려고 했는데. 자. 예, 사무엘,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못 외워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 돼서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자. 13절, 14절을 읽어 드릴게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루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닿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야가 무슨 얘기해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설명해 줬죠. 그죠? 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역시 14절 말했어요. 자,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뭐가? 예, 가루는 닿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지금까지 이 여자가 한 방법은 먹는 것만큼 쓰는 것만큼 기름이 바닥에 났고 통에 가루가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끄집어내면 이 통은 비워지고 다시는 이 통에 돌아와서 양식을 구할 수 없고 기름을 얻을 수 없는 버려져야 할 통이고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종의 말씀은 네가 그렇게 하게 되면 먼저 나를 위해서 적은 떡을 가져오고 너와 네 아들을 사게 되면 네가 가진 그 통의 가루는 없어진다?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네 병에 기름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러면 네가 이 기근으로 가뭄으로 죽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의 생각은 먹고 죽는 게 이 여자의 생각이고 말씀은 주고 사는 거였어요. 이 여자의 생각은 그렇게 해서 진행이 오는 이 여자가 당신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말씀편으로 마음을 옮겨서 종의 말대로 했는데 과연 그 통의 기름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걸 그는 보았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는 그를 통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수학의 공식은 아이가 써든 할아버지 써든 할머니가 써든 공식대로 문제를 풀면 답은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약속된 이 공식이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믿으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알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종들만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을 시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제가 성경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절 읽어보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어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했다? 담당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2000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에게 우리 죄를 넘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 땅에 오셨고 그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를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거는 말도 안 돼! 그건 네 생각이고 야고바 뭐라 했어요?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믿어라. 믿어라.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찾고 마칠게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9절, 10절, 이거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인격이 아니고 본성. 원래 사단의 사상이 잡혀 있어서 이건 우리 속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밖으로 톡톡 불거져 나오는 우리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말을 들을 때 부정을 하는 게 정상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자기 생각을 밀어내고 말씀을, 어머니 말을 받아들이면 그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그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누가? 박희씨가.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욕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죠? 에이, 서울 사람 욕 안 한다, 가는구만. 맞죠? 집에 가서 베개 들고 자고 욕할 망정 절대로 앞에서는 안 하잖아요.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뭘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남색하던 인간이든 토색하는 놈이든 후욕하던 인간이든 어떤 존재든지 간에 이거 나고 이런 나지만 이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이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의롭게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온전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거룩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야곱이 어머니 말을 받아들임으로, 사라밧 가부가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채워지는 걸 그가 확인을 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은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믿는 내 인생 속에 다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내게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자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걸 알자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생각이 어떻게 올라오든지 그걸 내려놓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야곱이 어머니 말을 따라 가서 염소 새끼를 끌고 오듯이 어머니 준 요리를 두고 아버지 앞에 서듯이 어머니 좀 입혀준 옷을 입고 있듯이 어머니 누워준 말을 그 입으로 뱉듯이 이제 우리 소리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입혀준 그 옷을 입자는 겁니다. 거기 의의 옷이단 말입니다. 아멘. 그걸 야곱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얻을 때 하나님의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토색, 불의, 부욕, 정말 더럽고 악한 일밖에 할 수 없는 저들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우리 생각과 우리 울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야곱 같은 인생인데 이런 저들을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모든 걸 끝을 내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 일을 이루러 오셨고 십자의 죽으심으로 그 일을 정말 해놓으시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오늘도 말씀으로 깨워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어머니 말을 받아들였으므로 복을 입었던 것처럼 이 저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복이 그들 삶 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영생을 얻는 그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